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음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났다. 즉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게 된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담을 쌓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죄의 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건널 수 없는 구렁을 가지고 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우리도 여기서 존재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벽에 서로 막힌 그런 상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담친 저쪽에 계시다. 소성전에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담이 쳐진 상태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없고 하나님과 뚫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들은 이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또는 세상에서 부귀영화 찾으려고 열심을 내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이렇게 모든 이 예수 믿는 삶조차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허공에 이 얘기하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과의 분리됨 이것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우리 모든 인생 문제도 거기에 기반을 둬서 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여기 들리지 않죠. 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뭘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준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마음속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귀머거리요 소경인 상태에서 우리는 이 공간, 이 세상 삶에서 먼 나라에서 지금 신앙생활도 하고 다 별짓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내가 여기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예수 믿는 행위를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해결해야 되고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혼자로는 이 여기에 갇혀있는 이 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과 벽과 벽으로 분리된 이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여기서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존재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음성도 잘 들려주시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이 보여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 한마음 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이 공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벽을 허물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함께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예수가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배고픈 자 배불려 먹게 해주고 목마른 자 물을 주고 또 헐벗은 자 옷 입혀주고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공간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직 여기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인 것이고 이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까지 이 세상 삶에만 이 공간 안에서만 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벽을 허무는 과정을 우리로 이끌어 나갈 때 이것이 과연 내가 가야 될 길인지 맞는 길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가 예수를 거절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국적으로 예수를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그때마저도 이 말씀을 미리 들어놓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전국적으로 예수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여러분들이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예수한테 삿대질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지금 듣는 이 말씀에 의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희미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회개하시고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대적하면 이게 미친 짓 하는 거 아니냐는 그것도 이 말씀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듣는 이 예언의 말씀들, 이 말씀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여러분을 살려줄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따라 나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을 지금 인도함 받고 있는 거죠.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지만 저쪽 이 율법기에서 보면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도함 받았나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이 자리를 이끌어오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기다렸고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열심으로 여러분들 일리 불러왔는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뭐 이 교회 일반적인 교회 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조그만 교회 나가서 거기서 힘이 돼주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지 누굴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오는 것도 없고 누굴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밖에 교회와 비교해보세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밖에 교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여러분에게 여기 남아있게 하는 근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셨어요.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거기서는 생명을 못 얻었지만 이제 거기서 나와보니까 이 자리가 소중하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저쪽에 비교해보니까 이 자리가 소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것도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코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이 없고 화목이 없고 평강이 없는 그 사이였는데 그것이 바로 담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수께서는 이 담을 헐러 오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 내용이죠.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내용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화평을 이루시는 분인데 자, 막히면 하나님과 나 사이 담이 막히면 무슨 문제가 우리에게 있나?
담이 막혔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여기서 말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또 담을 허무는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나에게 나타나는지, 그죠? 예수에서 이 담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담이 무너지는 과정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내 이 신앙생활에서 드러나게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 관계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원수된 것이 어떤 의미로,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원수된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와가 어떻게 원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원수된 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수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과 사이 원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2장 14절 읽고 시작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특히나 뭐 이 땅에 와서 저쪽 남의 땅에 오시면 우리가 상관이 없고, 이 땅 중에서도 이 교회에 오신 것이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가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우리 눈앞에 와야죠. 우리 눈앞에 와야 구원을 받든지 그것을 거절해서 심판을 받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교회에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화평의 왕 또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가 나의 우리의 화평인데 누구하고 화평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분리된 채,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우리는 이쪽에서 나름대로 찬양과 경배드리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성경에서는 이들을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대상이고 불살아버릴 그런 인생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범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삿대질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보고 이렇게 그냥 열심히 찬양과 경배드리는 우리 보고 예를 들어서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나? 진노의 자식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담이 있으면은 이자는 죽어도 진노의 자식이고 살아도 진노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심판하시고 사망이고 뭐 진노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내가 내 자신을 만든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보살핌이 없는 피조물은 바로 죽습니다. 창조물이 창조한 피조물은 창조주와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살게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창조한 그 창조주, 생명의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고 담을 쌓고 있으면 이 사람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나 다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나를 만들어서 여기 던져놓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을 만들어서 창조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태어나게 된 거지 부모가 여러분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부모와 모든 인류,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망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영원히 분리된 그 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쫓겨난 그런 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한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찾을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있느니라. 그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백성들한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동하고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죽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찾은 성경 말씀이 있었죠.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까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왜 사망인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왜 심판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인지.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거기에 붙은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붙어야 될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우리들은 나무가 창조에 한 것이 가지들이고 나무는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게 되고 여기 담이 쌓이게 되면 나무와 가지 사이에 분리가 되고 일어나게 되면 이제 가지는 그때부터 말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난 떨어진 가지죠.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망하게 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죠.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이 떨어진 가지 보고 열매 맺으라고 100번 소리쳐도 이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말라 비틀어진 가지를 불에 던져 사른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비유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가지는 실질적으로 나무에서 분리됐을 때부터 나무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무, 이 포도나무, 나는 떨어져서 내가 독립해서 사는 게 더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하고 분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지가 내가 만든 가지인데 네가 혼자 독립해서 나갔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무를 대적하는 거죠. 걷다 대고 이 열매 맺을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 떨어져서 움직이는 이 가지의 모든 행동들은 나무를 대적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원수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너는 나한테 붙어서 열매를 맺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가지는 아니야 나 혼자 살아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할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옳다함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로 살게 되면 힘은 힘대로 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뼈골 빠지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나중에 그렇게 살고도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고생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던져 사르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마른 가지 나 열매 맺지 못한 것은 불에 떼버리는 것하고 뗄감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의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목숨이 끊어진 그때 너무 늦는 거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기 이전에 네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벽을 허물어서 생명의 길을 열어서 거기서 생명을 받아서 이 가지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야 되는 거고 그때 그렇게 나무에 붙게 되면 그런 이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지가 이제 이 벽을 허물어가지고 이 벽에서 나오는 생명소에 연결되고 생명과 연결되어서 다시 회색이 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대충 믿는 사람들이야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모든 열심과 정성으로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 비틀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기 영적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인생이 자꾸 이상하고 정말 허전하고 허망하고 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받아도 그것도 여러분들이 만족을 주지 못하고 쭉적이 인생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의심, 그런 생각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 내가 지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에 어떤 회의가 드는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서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 주신다는 얘기는 아, 네 마음이 번잡하지 얼마나 힘이 드냐. 내가 편안한 마음을 줄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이 평안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준 이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건 여러분 그 마인드 컨트롤 같은 데 가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더 이상 대적관계, 나의 옳다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기 옳다함으로 하나님께 덤비는 우리들을 정말 이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서로 대적관계에 있는 거죠. 이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주시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이 바로 그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 교회에 와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 평강을 주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해도 모르면서 금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의 인도자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헌금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맞는 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 행동을 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행동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이 여러분에 다가갔을 때 그 행동에 섞여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 행동들이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 행동 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악한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그 헌금을 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했는데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진 인도자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은 뭐 듣는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분을 내게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더 깊어지면 그런 분을 낼 그런 상황이 더욱더 여러분에게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헌금할 때 나 이거 헌금한다 이놈들아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심리가 딱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또 어떤 분은 헌금하면서 내가 이거 교회 건물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도 섞여 들어가는 그런 헌금들이 제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책망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담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기가 빼내야 될 생각, 없어버려야 될 그 담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담이 무너지는 이 과정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여러분 밖으로 밀려나가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핵심은 예수에 의해서 지적받고 책망받고 채찍질 나가는 거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언제 담이 언제 허물어질 줄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담을 허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을 가지고 달려붙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여러분들 조명해주고 그 안에 섞여있는 찍기 생각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찍기가 이 담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 이것들이 무너져야 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무너지는데 그 담의 무너짐은 우리에게 책망의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를 말씀이 조명하고 나를 채찍질한 그 말씀에 의해서 담이 무너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로서 제대로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책망은 필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죠? 꾸지람이 있고 채찍질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제가 우리 아들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한 대 지어박았더니 그냥 창문으로 집으로 가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내가 거절하면 나는 망하는 건데 죽는 건데 진노의 대상인데 이렇게 이러면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2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와 채찍질과 조명은 우리에게 슬퍼 보이고 아파 보이고 정말 괴롭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제거해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담쌓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조명받고 여러분 밖으로 걷어내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일로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에게 부활하고 나중에 좋게 된다는 얘기는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수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죽지 말라고 했다가 예수 죽지 말라고 한 것도 예수한테 책망했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를 책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한테 더 심각하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이것도 이 사실상 베드로가 그때 그런 소리 들었어 이러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들을 때도 있을 것인데 이때 여러분들에게 막상 그 일을 여러분이 당하게 되면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불편한 관계, 화목하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허무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책망하고 조명하고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화평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나무에 가지가 달라붙은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열매를 자연히 맺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히.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내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낑낑댄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나무에 붙으면 그냥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열매 맺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수된 건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십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자, 같이 한번 보십니다. 15절이죠.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먼저 개별적인 원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과 나 무슨 원수질과 관계는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이 뭐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냥 아무렇지 않고 아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교회 참석도 했으니까 원수인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겉모습만 그런 거고 내면적으로는 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이 허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피조물이죠. 우리 인간이죠. 그럼 피조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쓰겠다고 창조했는데 아,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선악과를 먹고 나온 게 우리 모습이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의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이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지가 이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가지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것의 주인인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애초에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가지는 어떻게 사느냐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삶을 이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떨어지게 되면 이 세상에 온 이 가지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무에 군림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는 그 방식이 그 방식 아니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남들한테 뭐 나눠주면서 남들한테 좀 위세도 부리고 자랑도 하고 또 건강한 몸으로 또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또 남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남들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이 종이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야 너 그렇게 하면 죽기도 죽는 것이려니와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도 내가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사는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7절. 자 읽습니다.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죠. 그렇죠? 내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오래 살고 그리고 남들한테 군림하게 하는 거 이게 육신의 생각이죠. 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하나 되어서 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지 않고 분리돼가지고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각, 육신의 생각이니까 이 생각대로 먹고 살고 잘 되려고 하는 이것은 전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나가 나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하나를 놓고 둘이 싸우는 거죠. 하나님과 내 자신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몸을 놓고 이 몸을 주관하는 자가 내 자신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되느냐 이걸 놓고 지금 싸우고 원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적질해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수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수됨에 관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떻게 원수가 되는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맨날 간구하고 금식도 그냥 툭하면 금식하고 밥 먹듯이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게 뭐 하나님과 원수됐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욥의 경우를 한번 봅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그는 동방에서 의인이었죠. 모든 선행을 잘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가 되면 자기 자식들이 생일이 되면 애들이 혹시 범죄할까 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주었죠. 큰 가축을 주었고 자식들도 10명이나 주어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고 육신도 강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나타나죠. 사단이 나타나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욥의 모든 재산과 이 자식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꼬드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욥이 정말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욥의 가축을 하루에 다 쳐버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한꺼번에 다 이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장 끝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다시 하나님을 꼬드겨서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욥의 생명을 치면은 분명히 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사단한테 너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제 욥은 이제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이걸 긁고 있을 때 옆에서 그 욥의 부인이 있다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욥에게 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욥은 죽지는 않았죠. 죽지 않고 그때 욥의 그 다음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아와 과부를 언제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가. 내가 지나가는 어떤 거지를 내가 그냥 그를 돌려보낸 적이 없었고 그를 집안에 들여서 풍족하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나 이 집에 아내를 엿본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욥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아주 최고 극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는 없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이가 사람 사이 벽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 이 연단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동방의 의인인 욥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붙여서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벽이 있는 것들을 다 걸러내서 지금 입으로 다 토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과 한마음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전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겠지. 이 거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단이 얘기한 것입니다. 네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얘기한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죠. 우리도 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참된 말씀을 따라 나서면서도 이런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있어요. 이 마음은 언제까지 있냐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나 옛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에서 계속 드러나서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픔의 과정이고 이게 욥의 연단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드러나는 과정에 있어서 욥은 하나님을 원수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욥을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게 했죠. 모든 고난을 겪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누가 허락해서 사단이 그 일을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단을 등장시켜서 우리한테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과정을 겪어야 제대로 된 깨끗함이 되는 것이고 벽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사단은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욥기의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한 채찍질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여요? 사단 마귀로 보이죠. 욥에게도 사단 마귀로 보였으니까 욥에서 그 기록이 사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원수됐다는 얘기는 이것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수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그거 다 드러내서 그걸 다 토설하게 만들어서 그걸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과 벽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에 딱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겪으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깎아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택한 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욥도 모년의 복을 받았죠. 모년에는 이전에 받았던 복에 갑절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정말 모든 이 세상적인 생각들, 육에 속한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는 세상 소망의 끝이니까 죽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죽는 것을 맞지만 죽어야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가진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여기서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원망을 많이 받죠. 사단이라는 얘기도 듣고 귀신, 마귀라는 얘기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전 여러분과 세상적으로 얽힌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돈 빌려가고 뭐 꿈 안 아픈 것도 없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도 없고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아주 이 교회 관계가 아니라면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사단이고 마귀라는 얘기 들을 필요 없겠죠. 그렇게 얘기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한테 간접적으로 사단이고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그렇게 정말 원한에 서린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이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 이 예수, 구원자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옛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육신적으로 죽인 그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말씀 앞에 계속 남아있던 제자들은 사도로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의 관계에서 혹시 그런 어떤 속에서 울분이 터져나오고 이렇게 느끼신다면 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는 전부 친합니다. 단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질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욥도 초창기에 그 동방의 의인으로서 이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 칭찬했던 그 욥마저도 그 내면 속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된 원수됨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딱 드러나는 과정이 바로 욥이 고난받는 그런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욥도 정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 원수됐다는 얘기는 우리 아주 뿌리 깊은 거죠. 우리 뿌리 깊은 그런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원수된 것을, 이제, 이 바울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은 율법이라, 원수된 것은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 원수되는 것이 율법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좀 문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제 원수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수됐다는 얘기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렇게 해야 너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쪽 세상으로 저쪽 담벼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일일이 던져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하죠. 그렇죠? 아, 그런데 이것은 누가 읽냐면 우리가 읽죠. 죄인인 내가 읽습니다. 내가 읽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신명기 28장 2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믿고 따라 나서고 순종하면 이런 좋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문자적으로 된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해석한 결과로 이 복이 어디 복이에요? 여기 복이잖아요. 이 담벼락 저쪽 이쪽 벽이죠. 그죠? 담벼락 저쪽 이 하나님이 계신 말씀이 그 세상이 아니라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복이 아니라 담벼락을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 복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죽음은 천국까지 간다. 이렇게까지 덧입혀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줬는데 우리가 읽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믿은 결과로 우리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이 떡반죽 그릇에도 복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으려면 열심히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욥의 초창기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 이 칸막이 안에서 그 신앙생활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이것이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부추기냐면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우리는 읽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법으로 된 이것은 우리에게 원수됨을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을 계속 부추겨서 이 성경 잘 읽고 잘 먹고 잘 살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져가고 복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수되는 것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읽는 눈이 없으니까 까막눈이니까 보이는 것은 이 세상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을 폐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폐해야 하느냐면 이 성경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읽는 눈이 없으니까 이걸 보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낸 그 위에서 위에다가 이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 율법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하면서 오늘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다 보면 이것해라 저것해라 저것해라 이것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의 전체 그 실제적인 의미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한테 보낼 것인데 이 예수가 하나님과 너 사이에 얽혀진 담을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너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내는 그 일을 예수가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 얘기,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 그렇죠. 우리가 알던 방향에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이 숨은 뜻, 참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 과연 그러하다. 성경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주는 그거에 관한 내용에 관한 말씀인 것이지. 그렇죠. 여기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래도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침받는데 그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됐다는 얘기가 그건 내가 좋아서 그렇게 읽은 거지. 성경이 원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와서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도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은 택한 자 중에서도 택한 자들이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믿음, 참다운 하나님의 영광, 참다운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해를 끼치는 적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심하게 보고 좀 원한에 서려서 보게 되면 그건 단지 제가 여러분의 편을 안 들어주고 여러분을 책망하기 때문에 그럴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망인 거지 저 개인적인 육신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책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제가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할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죠.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절?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게 될 것인데 아무튼 예수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예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정한이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참아들로 살게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그 길로 도착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허무는 이 일은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조명을 하고 꾸지람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그 사실 자체는 결국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내가 내 혼자 독립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한다고 해나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자들인 것이고 이것은 이 사단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나무에 다시 붙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살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누가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것으로 다시 되찾은 그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고 있는 길은 이 영적 평강의 길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이 세상 사람들, 세상 윤리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계시가 되지 않은 그런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로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감사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 계획이 없으면 부르시지도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열심을 내어서 이 말씀의 책망과 연단도 잘 겪어내시고 종국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